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주께서 성령의 강하심으로 입혀주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간 예민하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이곳에 드러나며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아마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지나신 줄 압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기에 우리가 생활해 보던 가운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그 얼음에 의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사업의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신 줄 압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읽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할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4장 맨 첫 부분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생각하신 대로 그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선생님이 잡혀가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던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이러한 것을 눈앞에 보았을 때에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겠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지 말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떠난 후에 어떻게 할고 염려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너희의 고향 집을 준비하고 내가 그 집이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이 떠나갈 때 우리를 그동안 인도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로해준 선생님이 떠난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약속한 보혜사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할 성령님이 너에게 특별히 임하시게 될 것이고 너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는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대신하여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또한 떠나가서 하늘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은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또한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은혜를 너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유익이고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남겨놓고 떠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평안이 너희의 것으로 이제 너희의 유산으로 너희에게 남겨줄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주겠고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이제 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평강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줄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들 가운데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친다 하는 그러한 노래를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십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같은 평화를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또한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러나 그러한 평강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하든지 내가 전에는 가졌지만은 오늘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고 하든지 나는 그러한 평화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짚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한번 진단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한번 짚어놓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꼭 역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었지만은 내가 평강이 없다면은 먼저 약속한 사람을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고 그리하여 지금 은행에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지 못한다면은 그럼 어디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약속한 사람이 제대로 약속을 한 것인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그 약속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평안함을 약속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는 역사가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그는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평안에, 모든 평화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 모임 가운데에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여러 바울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를 때 그는 평강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그 증거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할 때에 이사야서 2장 4절에서는 그가 오실 그때에 모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그러한 날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날을 여기에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인이시며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오실 분이시며 또한 평강의 왕이라고 그를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셨다고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그는 평강의 주인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평강의 언약을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으며 또는 이 땅에 그가 오셨을 때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증거를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었을 때에 그 평강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누가 그것을 잘못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욥기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평안을 경험해 봅니다.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그들이 평안을 경험해 봅니다. 여러 삶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평안을 경험해 봅니다. 죽음의 슬픔 가운데에서 위로와 평안을 그들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평강을 이 땅에 주실 수 있는 것을 그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평강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평화함으로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의 삶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와 사이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또는 근심하게 하거나 불편한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으로 아버지와 평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그의 사랑을 항상 느끼며 그를 항상 사랑하며 하나님과 평화함을 그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평화의 관계를 그가 가지고 살아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양심에 있어가지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평안함으로 그가 생활하는 것을 오늘 이 30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사를 주관하는 마귀의 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세력이 오겠으나 그러나 저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그를 향하여 반가웠게 그를 환영하는 것이 없다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평안하지 않은 문제는 우리 가운데 원수가 남아있어가지고 원수와 내통하는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시험할 때 우리의 성문을 열어서 그를 환영하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무언가 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것은 나는 참으로 평안하다. 세상에 임금이 왔지만은 내 가운데에서 자기의 편이 될 만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자기의 양심에 평안함을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그는 자기를 뺨을 치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평화함으로 대할 수 있고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여서 자기를 찾고 괴롭게 하며 잘못된 질문으로 그를 상처 줄 때에 그들을 계속 평화 가운데서 그들을 대하여 주시는 그러한 평강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서 그가 극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의 평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동안에 아마도 다른 때보다 더 평화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또는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금방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에서 평강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러한 것을 평화함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활 가운데에서 평화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그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완전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평안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할 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이 어떻게 같지 않은가? 여기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인사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그리고 또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참으로 그 정서가 비슷한 점을 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합니다. 또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받은 사람은 예 안녕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서로 안녕하십니까 서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것과 유대인들의 그 습관은 참으로 비슷합니다. 샬롬 하면은 저쪽에서도 샬롬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그 평안을 묻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이 평강하냐 평화하냐 그것을 묻는 것은 건강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있습니까? 모든 가정의 만사가 다 평안합니까? 하는 이러한 뜻을 그 가운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평강, 이러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러한 인사를 할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할 때 그것은 안녕하지 못하면은 내가 안녕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은 아닙니다. 서로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희가 안녕하냐? 안녕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안녕함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은 참된 그 안녕함을 우리 생활 가운데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점에서 세상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릅니다. 세상은 인사로 그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그러한 만족을 채워줌으로 잠시 동안은 우리가 평강함을, 평화함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젊은 그 시절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자기의 기력을 가지고 평강함을 잠시 누려보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많고 연약해졌을 때에 세상에 주는 평강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평화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재물이 날개를 달고 떠나갈 때에 그 평화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이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하다, 평강하다, 안녕하다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건강이 떠나갈 때 그러한 평강은 또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강을 약속하실 때 어떠한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강을 세상에 주는 평강은 부분적인 평강이지만은 주님께서 주는 평강은 완전한 평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어떤 순간에 있다가 어떤 순간에 없어질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평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잠시 즐기다가 잊어버릴 평안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며 다른 평안을 주실 수가 있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평강의 주고 그가 실제로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보여주었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평강을 경험하였고 주님 자신이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평안하지 못하다면은 그러면 그 평강을 약속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그 평강의 그 종류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하다고 주는 그 평안이 나에게는 참으로 별로 소용이 없는 그러한 평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어떠한 탁상의 공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의 그 내용을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다시금 두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실 때 그 평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만져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아까 주님께서 가셨던 그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면 그 평안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진 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평안을 잊어버립니다. 야 이거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제 망하게 되는구나. 나의 생활 가운데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구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그 신의 진노로서 신의 분노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모든 비구름을 주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평강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자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절 다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죄가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로운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이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참으로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의 그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자라나셨는지 각각 이제 다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셨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주든지 여러분들에게 대해주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악한 것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참으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화는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렸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이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평화가 우리에게 참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또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마음의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평안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기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잠을 평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양심에 깨끗하여졌을 때에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우리를 찌르지 않을 때에 거기에 평안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로 평안케 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을 참으로 알았을 때 나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을 때 거기에 평안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평안하고 내 양심의 평안함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생활 가운데 깊이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으로 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지 않고 무엇을 마시지 않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것에 있는 것보다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평안함을 가졌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거기에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위 사람들과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평안. 우리에게 요긴한 평안,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평강을 약속하신 분도 확실하고 그가 주는 평안의 내용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확실한 것이지만은 아직 내가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거기에 뭐가 문제인가? 나에게 약속한 평안, 내에게 필요한 평안, 이것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약속한 수표가 내 주머니에 있지만은 아직 이것이 은행의 통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것은 아직 종이 조각 정도로밖에는 약속 정도로밖에는 남아있지 않고 아직 그것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이 평안이 나의 주머니에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오늘 쓰지 못하고 있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가서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시던 모든 평안함을 남겨놓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먼저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어라. 나를 믿는 그곳에 평안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계속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먼저 믿음을 두드려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어떻게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수가 있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평강의 약속을 우리 주머니에 주셨지만은 그것을 종이 쪽지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은행에 집어넣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우리가 평강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좀 재미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기가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줄 압니다. 만일에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집에 잘못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장난하다가 물 부셔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게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괜히 우리 집에 오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전기를 고장내게 해가지고 내가 이틀 사흘 동안 전기가 없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불평하고 아마 분노가 아마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흘 동안 전기가 없이 추운 데서 냉방에서 지냈다. 아마 그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기가 이틀 사흘 이렇게 들어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도 넘어갑니다. 그 사업을 하던 분들이 하루 이틀 사업을 할 수가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가게가 어떠한 사람의 방해 때문에 그 가게를 할 수가 없게 하루 이틀 막는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일을 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크게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업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음들이 그저 평안한 가운데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얼음이 얼어가지고 나무 가지가 이제 얼음으로 무거워져가지고 나무가 끊어지고 그래서 전기줄들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전기가 이제 100만 명 이상 150만 명 이상이 전기가 다 없는 이러한 상태니까 뭐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또 뭐 뉴파원들 어떻게 하겠는가 뭐 할 수 없지. 그저 그것을 맡겨버리고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뉴파워가 고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그 문제를 받았을 때 대부분 그것을 평안하게 그 어려움을 견디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큰 재난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Act of God다. 이건 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정했을 때 평안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다른 일들에 대하여 적든지 크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안다면은 거기에 또한 평안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을지라도 그것이 뜻없이 일어난 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난 일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욥의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는 그것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라면은 내가 그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그 안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느냐. 세상의 임금이 나에게 왔지만은 내 안에 그를 내응하는 것이 없을 때에 내가 평강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평강이 깨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믿음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버리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에 범한 인간에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에 범한 가정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사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안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어 장애물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 법을 여러분들의 법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에 거기에 평강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평강의 문제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할 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그는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는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알았을 때에 거기에 참된 평화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 번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함과 실학과 화평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참으로 평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할 줄 압니다. 그 저희 삶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를 제가 찾아본다면 그 저희 어머님의 삶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 가깝게 경험하고 그 성경 말씀의 진리됨을 생활 가운데서 만져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같이 거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목사의 부인이 되고 그리하여 목사의 부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괴로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생활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청진에 계실 때에 그 공산당들이 불러서 그러하여금 이제 그 아버님이 남아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있는 곳을 대라고 권총을 머리에 댔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도 두려웠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총을 머리에 댈 때에 그 두려움이 견딜 수 없게 그러하여금 떨게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남아하셔가지고 정읍에 계실 때에 그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제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6.25가 터지고 공산당들이 정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붙잡아가고 그때는 제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몇 주 안 돼가지고 8일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난 지 8일 만에 저를 안고 이제 공산당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주재소에 가가지고 그 공산당들이 똑같이 이제 그 내 남편이 어디 갔느냐 그 총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똑같이 댔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조금도 두려움을 알 수가 없고 참으로 평안함을 알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저에게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사용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활 가운데서 즐길 수 있느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나를 사랑하는 나와 화평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죄악에서 떠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이 평안함은 그저 공수표가 아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그 중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러한 불태움을 죽이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자기를 불태우기를 원하면서 이제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의 그 심장을 좀 내가 죽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짚어봐 주기를 부탁을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를 불독기 하여서 그 마음이 이제 흥분한 상태에 있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는 그것의 광경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있을 때 이 순교자가 부탁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가지고 참으로 내 심장이 평안한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시오. 그에게 부탁하였고 그가 부탁한 대로 떨린 손으로 그 심장을 짚어보았을 때 참으로 잠자는 사람처럼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 불의 태움을 죽는 그러한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그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얼마간의 평강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더욱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